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아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소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메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로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실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발음하기 힘들었죠.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한 30세쯤 되셨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회원으로 될 수 있는 나이가 또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또 30살. 다윗이 왕이 오른 때가 또 30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0살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다. 이 계속 반복되는 이 30살의 이 패턴을 보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30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종교적인 면에서 거의 성숙한 이제 준비를 갖춘 그때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요즘보다 훨씬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이제 30살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인생에서 뭐 평균 수명이 70, 80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그때쯤이면 노아 때랑은 또 달라서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60 그 정도, 50, 60 요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살까지 예수님을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은 딱 3년입니다. 우리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게 잘 준비되신 분이 이렇게 딱 3년 하시려고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는 3년 공부하고 30년 써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셔서 3년 활동을 하셨다. 우리는 최연소 합격, 영재 교육, 조기 교육하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빨리 활동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급성으로 준비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80년 동안이나 준비를 시킨 다음에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러쉬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in his time,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이 누가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 성경에서 대부분 이렇게 족보가 소개될 때는 이때까지의 어떤 역사가 끝나고 이 족보에 소개된 인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해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소개한 족보는 예수님의 육체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인 반면에 이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보, 즉 예수님의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31절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의 라인은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이 족보의 범위에 있어서도 마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던 그런 메시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쓰인 그 수신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포인트인데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과는 달리 전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백성, 방언,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인 불순종한 아담, 그래서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 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권세에서 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족보를 쫙 보면 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선데이 스쿨에서 주일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 족보가 포함된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항상 나는 뭐 충무공 뭐 이순신의 몇 대 후손 뭐의 후손 뭐 이러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다 하는 분들 치고 꼭 자기가 몇 대 후손이라는 말 안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완용 씨 집안 이런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자기가 몇 대 후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집안 따지는 문화에서 우리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도 아직까지도 결혼할 때 보면은 그래 아버님은 뭐 하시나 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애지간한 지도자 사이 자리에 서려면 한 5대까지는 이 가문에 이렇게 사고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이걸 쭉 보면은 정말 희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야곱이나 다윗 같은 사람도 사실 하나님이 봐줘서 그렇지 다윗은 부하의 아내랑 이렇게 간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보통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도 뭐 평생 거짓말이 달인인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계속 속이면서 야곱은 갑자기 참말을 하면 자기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참말을 하고 있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더 거짓말 잘하는 삼촌한테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뭐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도 이방인의 피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결혼한 경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허물이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다 다 포함시켰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보세요. 선악과는 아담만 따먹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억울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 선수들이 이제 일본이랑 축구를 해요. 그러면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 선수가 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이 졌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억울할 게 없는 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대표 선수들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진 건 우리 전체가 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바보같이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고생을 한,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천만의 말씀. 그건 마치 월드컵 축구 보고 내가 들어가서 하면 더 잘할 텐데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못해요. 아담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할 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와 체력과 정신력을 준 사람이 아담입니다. 인류 대표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인지 알 것입니다. 여기에 간음이 있고 폭력이 있고 질투가 있고 도둑질이 있고 우리 지금 9시 뉴스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들에 다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래픽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좋은 본문만 해서 그렇지요. 성경 본문을 그냥 강해 설교로 쫙 가보면요, 등간에 근신상간에 형제간에 살인에다가 하여튼 별의별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지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현실감이 정확하십니다. 인류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죄다. 이것을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사람을 봐도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뭐 엘리자베스 1세를 보든지 뭐 대통령 오바마를 보든지 하나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인간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나쁜 놈들 어떻게 가만두시나,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가만 놔두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많은 사람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리고 또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 놓으신 것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혈통이 육체 조상이 주는 더러운 죄인의 혈통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피를 흘려야 얻는 옷이죠. 그것을 입혔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피값으로 덮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었던 그 가죽옷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제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운명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끝은 아브라함이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과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보십니다. 이 죄 많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눈치가 이상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아들입니다. 뼛속같이 죄의 DNA를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복권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조상의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가문 몇십 대 후손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선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피의 혈통이 그 어떠한 피보다도 더 깨끗하다. 어떠한 육체의 죄의 혈통도 아버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옛날에 왕조의 스토리들 보면은 적장자 왕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왕이 희한하게 어렸을 때 그냥 시골촌 여자들 건드려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왕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왕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혈통이 평범한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피가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피를 아무리 힘들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의 피를 타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배우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우리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당당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